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Acts chapter 6 verse 1 through 3.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멘. 올 한해 우리 표호가 칭찬듣는 사람이며 혹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듣는 그 비결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어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먼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곧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을 준비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면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성령 충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아울러 나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딴 길로 가지 않고 틀린 길로 가지 않고 세월 허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한다 했죠. 그래서 지혜의 원어적인 뜻도 원래는 분별하다는 그런 뜻에서 더 나온 그런 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계신지를 알기 위한 것으로 참 그 집중적으로 좋은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주기도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참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집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만 보다 더 세밀하고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 좋은 것 중에 하나이기에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신지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회개이지요. 회개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하나님 귀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되는 것이 이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알 것은 우리가 어디에 들지 말아야 된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혼란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시지도 않은 길을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아예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원하는 대로 사단이 끄는 대로 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과 육신이 따로 갈 때 시험이 더 극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커 보입니다. 마음은 이래야 되는데, 마음은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예배해야 되는데, 마음은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육신이 약하고 곧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음과 육신이 따로 이게 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험 들기 쉽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시험에 관해서 고백을 했냐면요, 시험 극복에 관한 방법을 얘기를 했냐면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을 한다.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안 되는데 눈을 돌리면요 자기의 뺨을 쳐서라도. 여러분 운전하다가, 저는 운전하다가 좀 잘 졸아요. 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요 제 뺨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딱 때리면요 후끈후끈후끈후끈 하면서 말이죠, 잠시 잠이 달아납니다.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허벅지를 있는 대로 꼬집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데요 잠은 달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은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능해버리면 그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삶의 조각조각 분석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부족한데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어디가 길인지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허망한 세월을 보낸다면 다시 돌아온다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약할수록 육신의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올수록 더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주님이 편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산기도를 함께 하자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고 피곤을 무릅쓰고라도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의 육신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기도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준비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예비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시험이 닥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몸이 약해서 뭐가 안 돼서 시험에 빠지는 것 같아요? 몸이 약해서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시험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빠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째 붙여놓고 있잖아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기도를 쉬지 말며 그리하여 만군의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해서 주님의 뜻이 어딘지, 주님이 어디를 인도하는지를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잠깐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세계 각지에서 모인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느냐는 교수님의 질문에 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깜짝 놀랐어요. 요한류 학교 하면은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공부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신유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게 아니라 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아프리카에서, 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뭐 한국에서 한 6개국에서 모인 그러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정글이나 우상이 팽배한 곳에서나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귀신을 내어쫓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분별의 은사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이야. 왜냐하면 사단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 것처럼 보이고 혼미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 정부의 첩자들이 교회마다 숨어 들어와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스파잉하고 하는 이런 스파이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의 굉장한 책임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지혜라는 말과 분별력이라는 말이 같이 가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사단에게 꼬여 넘어가거나 사단의 핍박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날마다 순간마다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자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무슨 일이 안 일어납니다. 내일도 비록 무슨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버젓이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때에, 혹은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때에 어떠한 상황에든지 사단은 우리를 분명히 언젠가는 시험할 겁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욕망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잘 분석해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 앞에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잘 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넘어지는지도 모르게 넘어뜨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리 깨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러한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언부언 뭐 아무 말이나 많이 말을 하고 그냥 어떻게 시간만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께 말씀하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무릎을 쳤다가 손바닥을 쳤다가 아멘입니다 주님, 아 그렇습니까 주님, 이렇게 주님과 상호 깨어 인격적인 영적인 대화가 있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케 하셔서 시험에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인도하실 때 보게 되어지면 저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매복 장소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어떠한 전쟁 전략, 전술 전략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이 어떻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해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시험은 오고 또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감기가 걸리고 때로 어떤 병에 걸리고 이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감기 들듯이 어떤 병이 오듯이 우리의 영을 건강치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는 있고 또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까지 표현을 할까요? 오늘 주님 앞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대화가 있는 그런 깨어 기도하는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하기 전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사업터에 문을 열기 전에, 혹은 그 안에 들어가서, 혹은 학생들은 책장을 넘기기 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이 모든 과정 삶의 터전 속에서 시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묻고 깨닫고 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기도를 통해 순간적으로 임하는 시험에 넘어가거나 속지 않고 이기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약하다고 느낄 때에 더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무 좋으사,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이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시험을 어떻게 이길지 혹은 어떻게 피할지 미리 하나님께 다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시험을 피할 것은 피하고 상대하여 이길 것은 이길 줄 아는 그런 분별과 대비를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 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린 것일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도해보고요 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멘 해야 할 순간에도 기도해보고요 해보면요, 이미 그건 시험 든 거예요. 이미 그건 시험 든 거예요. 그분은 이제 고민 시작입니다. 막 이제 머리 빠지기 시작하고요. 막 물론 자연적으로 그런 것도 있죠. 저도 많이 빠졌어요. 이게 보면 막 숭숭해요. 예, 총회 한번 끝나고 나면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고민한다고 하룻밤에 키가 한 자나 한 30cm가 쑥 자랄 수 있던가요? 그건 아니죠. 시험 받는다는 것은 이미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나 기도 안 했습니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준비 안 했습니다. 예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도 평상시에 운동하고 여러 가지로 관리를 잘 해야 어떤 병이 와도 그걸 이겨내기도 하고 들어서도 금방 이겨내는 것이죠. 영적인 준비 운동, 바로 그거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능히 감당하게도 하시는 두 가지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피할 길을 예비했다고 하는 것, 때로는요 여러분, 아 나는 믿음으로 할 거야 그래서 어떤 때 무턱대고 막 머리가 터져라고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안 가고 안 만나고 안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구진아, 카지노 문 앞에 딱 서갖고 난 안 들어갈 거야 이러다가 와 오늘 개가 15불인데 리미테이션이 없대, 응? 개만 먹고 나올 거야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멀리서 땡땡땡땡땡땡땡땡땡 하더니 뭐 얼마를 땄네 이렇게 돼버리뇨, 오늘 한 번만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시죠? 이런 얘기하니까. 네. 여러분, 요즘 라스베가스나 마카오가 재정 적자가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노름하러 오시는 분들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노름이라는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지 않은 거 이제 할 만큼 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은 거죠. 노름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지 말고 보지 말고 듣지 않아서 더 좋을 게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되어진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실인.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운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게 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독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고 심지어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는데요. 포도의 껍질이나 포도의 씨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포도의 껍질을 보면 뭐 생각날까? 알딸딸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붉은색의 포도주가 생각날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보지 마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피할 길을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굳이나 거기 가고 굳이나 그것을 보고 굳이나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한 모양은 그 흉내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진리되고 오늘날 선한 것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데 굳이나 그 중간에 서가지고 중간에 굳이나 그 참 서가지고 영등포로 갈까요? 뭐 어디로 갈까요? 배회할 필요 없겠죠. 우리의 마음은 오늘 정한 바 되어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오늘 푯대를 향하여 내 달려갈 길을 오늘도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이렇게 말이 달릴 때에 이렇게 뭘 씌워놓은 게 있어요. 왜 씌워놨다고 그랬죠? 예, 견눈 질 못하고 앞만 보게 하려고 이렇게 했대요. 그럴 때 속도가 더 난다죠. 우리도 때로는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참 쉴만한 물가가 됩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래 우리에게 있을 시험을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미리 기도케 하셔서 대비하고 예비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또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겠죠. 정말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칼 한 자루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7일 동안의 준비기도를 하게 하신 다음에 함성을 지르게 하시고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준비함이 예배하게 하신 그 준비기도를 통해 또 담대히 이기게도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시험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힘써 깨어 기도하여 피할 것은 피하고 이길 것은 이겨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 그런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다만이라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를 악에서 나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악에서 또한 구해주시는 유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에 솜씨 좋고 지혜 많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여러분이 구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선용할 사람도 있고 방법도 있고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훈련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악에 빠질 즈음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 성경 버전과 뒤에 나오는 버전이 좀 틀리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데 이게 세상 복일까요? 하늘 복일까요? 하늘 복이죠.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고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만 바라보고 시련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울증에 걸릴 거예요. 아마 영이 어쩌면 굉장히 헐트를 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너머에 뭐가 있느냐, 이 시련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며 정말 참 소망이 인내를 이루잖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표현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선하게 응답하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잘 인내하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이 소망의 믿음으로, 이 소망의 믿음으로 시험과 시련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자체를 바라보아서 이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시험 자체를 바라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라톤 42.195km 그 긴 거리를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뛰어갑니까? 금메달에 있는 것을 알고 뛰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악에게 둘러싸이고 악에게 핍박받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내게 왜 왔는고? 왜 하필 Why me?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시험을 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시험담에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복된 것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그 소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안 오게 돼 있어요? 만사형통 막 이렇습니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만사형통으로 살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천국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죄가 있고요, 이 세상은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이고요,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온전한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있고 죄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시험, 그것도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을 왜 와? 뭐 이런 걸 할 계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악을 어떻게 이기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앞에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깁니다. 또 역시 기도함으로 이깁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소망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견디는 자가, 견뎌내는 자가,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른뺨을 누군가 갑자기 때리면 라이트 레프트 훅훅 해야 됩니까? 아니면 왼뺨을 돌려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돌려대다 보면 좋은 일 있지 않을까요? 볼이 퉁퉁 불지는 몰라도 좀 좋은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누가 갑자기 생떼를 씁니다. 갑자기 나는 안 가도 되는데 나하고 함께 오리를 함께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세요. 투마이를 함께 갑시다. 갑자기 난 안 가도 되는데 자꾸 졸라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같이 가지고 10리를 가주자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달라면 뭐까지 벗어주라고요? 속옷. 저는 조금 고민이라고 그랬죠, 이미. 맞을 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좋고 성격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기면, 이걸 견디면 더 좋은 거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분명하며 현실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부터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모욕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고 그 시련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는 것은 곧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바로 이 시험과 이 좋지 못한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기에 우리는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앞에서의 또 맥락과 일맥하는 것입니다. 죄 많이 짓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시험이 오든지 악이 엄습을 하든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경건에 이르기를 스스로 훈련한 자는, 디사플린한 사람,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것이 디사플린 아닙니까?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아유 지겨워 또 기도해야 돼. 어제도 말씀 보고 오늘도 말씀 보고 내일도 말씀 보고 또 말씀 봐야 돼. 어제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도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려야 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 들면 80% 힘을 쓸 거를 30% 20%면 된다는 것이에요. 복싱을 하는 분들이 이 피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데 에너지를 예를 들어 한 100 중에 80을 써야 이렇게 옮겼던 사람이 습관이 들면 30이나 20의 에너지로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면 몸이 안 피곤하다는 거죠. 좋은 습관을 들여내면, 뭐 스포츠를 하든 무술을 하든. 우리의 신앙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돕지, 그렇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지 않은 자를 돕거나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물론 특별하신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있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당할 쯤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오시는 그런 다윗에게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어나면 다윗은 그랬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일어나자마자 나는 왜 죄 진 것도 없는데 맨날 왜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돼, 왜 산으로 들로 동굴로 남의 나라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래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인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견딜래도 견디지 못할 만한 게 뭐냐면 난 죄진 게 없는데, 실수한 게 없는데 그런데 손해보는 거, 그런데 핍박받는 거, 이런 시험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 다윗에게도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외친 것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민들아, 산과 바다야 나무야 우주 모든 만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할 때 그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꼭 건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첫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끝 시간까지 잘 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애쓰고 힘쓰십시오. 힘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에 그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셨다라고 되는 그 힘쓰는 기도를 한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정말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의 그 힘쓰는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소리를 내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힘쓰는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애쓰고 힘써서 경건에 이르기를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아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찬양이에요. 주기도문의 끝은 찬양의 그 리듬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이것은 찬양의 그런 후렴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되겠죠. 내 마음이 애달고 서러워서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성가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찬양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것이다.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 되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어서 한몫별려는 생각 가진 분들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서 한몫 보려고 하는 분, 그건 정말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찾아 떠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춤추며 소고치며 수금을 타며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성경에 좋은 영역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올 때 춤을 췄어요. 근데 바지가 흘러내렸다 안 흘러내렸다. 저도 여러분이 앞에서 이 설교를요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요 바지가 막 흘러내립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이 바지를 배꼽 위로 치켜 입거든요. 전 그게 편해요. 촌스럽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힘주하다 보면 배에 힘을 주게 되면 배가 쑥 들어가거든요. 그럼 바지가 쑥쑥쑥 내려갑니다. 가끔 바지 치키는 것 여러분 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설교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뼉 치면 누가 쳐서 따라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손뼉이 나와서 찬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반가워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그렇게 즐거워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사랑스러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마음이 없는 세대를 일컫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새 노래로
어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오늘은 또 다른 감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감흥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 눈을 떠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깨달음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 속에서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음 속에서 날마다 찬양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높여도 하나님을 노래해도 끊임이 없어요. 새 노래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누구를 힐난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내려앉히는 게 아니고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함께 모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루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이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시면요, 식사 준비하러 오셔서도 식당으로 먼저 가지 마시고 교회 오시고 뭐 구역 모임이 때문에 오셨다 해도 본당으로 오시고, 하나님 오늘 나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부르심을 통해 영광받아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러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전도에 김치 담을 때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배추 고를 때에, 양념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며 콧노래 부르며 김치 담으십시오. 김치가 더 맛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밀가루 반죽도 반죽을 해놓은 다음에 저온 속에 놔두고 찬양을 틀어놓고 좋은 음악을 틀어놓으면 밀가루가 더 잘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성숙돼서 더 맛있는 과자가 나온다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때문에 살맛 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난 너무 좋아요.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그냥 툭하니 올라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전율과 기쁨의 눈물이 그냥 퍽 터지기도 하고 말이죠. 찬양하고 간증하는데 입이 쓴 게 아니라 아주 단물이 흐르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소고치고 수금치는, 우리 교회 보면은 이제 때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그냥 악기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더 이렇게 기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을, 하나님을 향해 더 좋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돼야 되는 줄 믿어요. 때로 손이 올라갑니다. 이건 뭘까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갑자기 그냥 뭐 운동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힘써야 돼요. 찬양하고자 하는 자에게 찬양의 영이 임하고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요 찬양입니다. 찬양이 예배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토록 뭐하고 살죠? 찬양하고 살죠. 찬양,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찬양을 얼마나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천사들이 하나님 임재하시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고 높이는 그런 대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기사에 있는 것처럼,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궁정 안에 들어가 주님을 뵈옵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풍성히 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 말씀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설교 시간에 맞춰서 오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게 예배 시작 아닌가요? 이러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부터 함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저분들이 영광 돌릴 테니까 받으세요. 난 좀, 좀 이따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영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화답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잊지 말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음정이 얼마나 잘 맞는지 박자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평가하라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가대 찬양을 따라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성가대가 할 뿐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찬양하는 것보다 보다 더 훈련된 사람들이 하게 되면 하나님 더 듣기 좋으시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찬양하는 것을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찬양을 열심으로 힘을 다해 불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충만한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 또 이게 길어지니까 조금 길어지더라도 마지막 단락 설교하고 끝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혜는 하나님 앞에 지혜는 누가 받을까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혜가 흔해 터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요지지요. 지혜가 잠언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 의인화된 표현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널리고 널렸는데 아무도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넘치도록 주실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충만히 주사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 2장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준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준다?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번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십시오. 같은 장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얘긴 뭘까요? 지혜를 구할 때에 어정쩡한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심히 많이 주셔서 세상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혜를 그 질과 양에 있어서 다 충족히 주시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서 참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에게 우리날을 개수함을 가르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든 생사화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억을 들여서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골짜기가 울퉁불퉁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요, 그 화성에 보낸 그 수천억의 화성 탐사 로봇이 정지하고 말았습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수천억의 투자가 그 간단한 길이 그냥 평평한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할 것이라는 것을 미처 예견하지 못해서 바퀴가 빠져갖고 못 가서 그냥 사라졌어요. 그 수천억의 수년의 투자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가르쳐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이번에 어떤 혜성에 유럽의 과학자들이 그 위성을, 조그만 위성을 안착시켰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안치지 못할 것 같은 관측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주 간단한 그러한 지혜를 저들이 생각해내서 그것을 이렇게 짝다리식으로 이렇게 다리 길이를 조정을 해서 안착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대단한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뭐 이런 부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니 그것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99%가 100%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아무쪼록 힘을 다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들으시고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험도 이기고 악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케 하여 주셔서 시험 당할 만한 즈음에 피할 길을 알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이기게도 하시며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게도 하시고 날마다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기도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지혜가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부족함이 없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